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90분간 이어진 토론에서 두 후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건강보험, 저소득 노동자, 범죄, 미국 내 인종 갈등, 기후변화, 북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자신의 코로나 대응이 미국인 22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22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 사태로 숨졌다며 이러한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는 대북 정책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좋은 관계 덕분에 전쟁이 없었다고 말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해 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최고의 호황을 보였다며 재선되면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자신은 미국의 품위와 명예, 존경, 존엄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지난 4년간 미국 국민들은 이를 잊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두 후보는 지난달 1차 때와는 달리 상대방의 발언 중 끼어들기를 자제하며 좀 더 절제된 토론을 벌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인 램데시비르를 사용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램데시비르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최초이자 유일한 코로나 치료제가 됐습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램데시비르는 지난 5월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선 안전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데니엘 오데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보고된 이후 1년도 채 안 돼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를 갖게 된 것이 믿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램데시비르는 정맥주사 형태의 항바이러스제로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램데시비르를 투여할 경우 환자 입원 기간이 15일에서 11일로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전쟁을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작전 7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 내전에 무력 간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북한의 요청에 의해 항미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중국과 북한은 생사를 같이 하며 힘겨운 전투를 통해 미국의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은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이 타이완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사냥을 겨냥해 중국은 조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분열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영국이 오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독립적인 국가로 돌아온 이후 첫 번째로 맺은 역사적인 협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은 새 무역협정으로 일본과의 연간 무역규모가 195억 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영국의 대일수출품 94%, 일본의 대형수출품 99%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예정입니다. 태국의 프라유 잔오차 총리가 시위대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렸던 긴급 조치를 일주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개혁과 총리 퇴진이 요구하는 태국민들의 민주화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긴급 조치를 끝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성명에서 정부와 주 당국자들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위 사태가 완화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잔오차 총리는 지난주 수만 명의 시위대가 총리 관저를 향해 행진하는 등 시위 규모가 커지자 4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핵 역량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자금 세탁과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며 제재 회피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미 법무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활강 미사일 등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는 데 대해 궁극적 목표는 미군의 영내 진입 차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2도에서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 역량 축소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2일 밤 테네시주 내쉬빌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약 4분간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라고 말하며 북한과의 전쟁을 암시했다며 그것은 핵전쟁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다른 종류의 관계를 갖고 있고 매우 좋은 관계라며 전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전쟁을 했다면 아마 지금 수백만 명이 숨졌을 것이라며 자신은 전쟁 대신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 당시 북한 문제는 엉망이었고 첫 3개월은 매우 위험한 기간이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에게 엉망진창인 상황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가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아 만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 얘기할 것이고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더 강력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에 그들도 합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역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과 미군 배치, 한국과의 군사작전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돕지 않을 경우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거듭 폭력배라고 부르며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게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더 역량을 갖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성과 확보에 부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 측은 비판을 가하는 데 단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탄두 동결을 조건으로 내년 2월 만료 예정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1년 연장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 언론들이 20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조건 없이 이 협정을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동결은 물론 중국을 포함해 새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지난달 러시아 측 협상 상대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면서 협상의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시리아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지난 18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시리아에 억류돼 있는 2명 이상의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최근 시리아에 파견됐으며 양국 고위급 만남은 2010년 회담 이후 10년 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 M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외교 정책의 돌파구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군축 합의와 시리아 억류 미국인 석방 등에 부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추가 관계 정상화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주 등 미군의 추가 철수 등에 대한 막판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에 단합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20일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실패가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제목의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약속과 달리 전쟁을 끝냈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요 내용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김정은에 대한 포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사진 촬영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세계 무대에서 김정은에게 적법성을 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도 전날 DNC 메모와 유사한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 외교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외정책은 대선에서 국내 사안에 비해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대외정책은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며 경제와 같은 국내 정책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대외정책은 기껏해야 지지후보 결정의 배경이 되는 한 요소라며 외교안보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경제, 사회정의 등 국내 현안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최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대부분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승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은 22일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88%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 승리를 예측해 주목받았던 여론조사기관 트라팔가르 그룹은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그룹의 로버트 케헬리 여론조사 수석위원은 2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부분 여론조사들이 숨은 트럼프 표를 놓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재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이준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 종전선언 문제가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북 1차 정상회담을 전후해 제기된 종전선언 논의가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또 각국의 이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최근 잇따라 종전선언 의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종전선언이 따로 놓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도착 직후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다며 이를 미국 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과 만나고 귀국한 뒤에는 미국과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과정에 종전선언 문제가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진지하게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no change in the way the United States thinks about this.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지난 2018년 남북한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좀 더 적극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종전선언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결정된 뒤 워싱턴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종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직접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We talked about it. We talked about ending the war. And it's very important in one way. Historically, it's very important.
But we'll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의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새로운 관계 수립 등 4개 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했지만 종전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종전선언 의제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습니다. 1차 정상회담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되자 종전선언은 물론 미북 관계 자체가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을 갖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자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담 이후에도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특히 같은 해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나면서 종전선언 의제는 아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년 가까이 언급되지 않던 종전선언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8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행한 화상 연설을 통해 거듭 종전선언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종전선언을 대하는 미국과 한국, 북한의 태도는 서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더 무게를 두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2일 종전선언에 대한 VOA의 질의에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에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1차 정상회담 이후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북한관영 노동신문은 2018년 8월 논평을 통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종전선언 주장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한국의 한 언론에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데 대해 평가할 게 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자금 세탁과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며 제재 회피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미 법무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는 가장 큰 동기는 자금 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22일 북한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과 제재 회피 지원 정황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탈취 등을 통해 획득하거나 북한 정권으로 유입하길 원하는 자금의 세탁을 돕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자금 세탁 지원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support through, you know, Chinese cyber infrastructure.
데머스 차관보는 이어 중국이 사이버 인프라 제공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도울 뿐 아니라 전문성 공유나 인력 양성 훈련 측면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중국이 분명히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중국 당국의 북한 해킹 관련 사건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대북 제재 집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 중국과 같은 나라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robably the biggest issue is going to be countries like China that they don't want.
데머스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동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의 동기와 다를 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도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또 이날 화상 대담에서 법무부의 수사가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형사 기소,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암호화폐 기자 등을 상대로 한 민사 몰수 소송, 사이버 작전에 대한 대응 등 크게 세 범주로 나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세 범주에서 드러난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의 다수가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며 대북 제재에 따른 외화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 사이버 역량을 발전시켜왔다며 하지만 북한이 사이버 전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미국의 다른 적대국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developed that capability, but almost uniquely among the
북한이 정교하고 능력 있는 사이버 침입 전문가와 해커를 외화 벌이를 위한 작전의 일부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북한이 해킹 능력을 은행 등을 통한 자금 탈취를 위해 써왔다며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란으로부터 목격할 수 없는 행동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데머스 차관보는 법무부의 국가안보부서가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지금은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등 4개 적대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부서가 지난 2년간 13건에서 14건의 북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대단히 훌륭한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에 대응한 법 집행 측면에서 제3국과 협력하기도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미 사법당국의 법 집행 도구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례로 민사 몰수 소송을 통해 자산을 회수하거나 형사 기소를 통해 피고 소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artly to call out the activity to educate the public and other countries about what we're.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사이버 불법 행위에 연루된 피고를 소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중과 제3국들에게 미 사법 당국이 목격하고 있는 불법 행위와 적발 경위를 알리기 위해 기소를 발표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머스 차관보는 법 집행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히며 다만 기소 발표 등의 시점은 국무부 등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N 뉴스 지다겸입니다.
올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20년 만에 최저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체포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원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거 김하중 전 주중 대사가 중국 당국을 설득해 탈북민 1,000명 이상을 구출한 것처럼 주중 한국 대사관 등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1일 VOA에 지난 3분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남성 23명, 여성 25명 등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 12명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작년 3분기에 입국한 223명과 비교하면 거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말 현재 누적 입국자는 195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 규모는 20년 만에 최저인 300명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 행렬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대폭 늘어나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1,000명에서 최대 3,000명 가까이 한국에 입국했으며 지난해엔 최저 수준인 1,047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한과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국경 폐쇄와 내부 통제 강화로 탈북민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소망선교회 대표인 이빌린 목사는 VOA에 3분기에 입국한 탈북 여성 25명 중 다수는 코로나 발생 전 동남아 국가에 입국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부터 들여보냈던 사람들이 다 한국에 못 들어오다가 이번에 우리 선교를 통해서 양육받은 친구들 한 명이 지난 8월 달에 한꺼번에 8월 말에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온 거죠.
이 목사는 탈북 남성 중 다수도 코로나로 발이 묶였던 러시아 파견 노동자 출신들로 알고 있다며 중국에서 동남아를 향하는 경로는 여전히 험난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갈렙선교회 대표인 김성은 목사는 중국이 통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일부 단체가 탈북민들을 동남아로 이동시키다가 체포되는 상황이 지난 두세 달 사이에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잡히거나 못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 들어온 사람의 숫자만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 사람들 데리고 다 19명이 또 잡혔더라고요.
김 목사는 지난 석 달 사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이 거의 50명에 달한다며 어쩔 수 없이 탈출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코로나로 수입이 전무했던 일부 중개인들이 무리하다 체포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공안 당국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민을 체포했다가 풀어준 뒤 미행해 남부 대도시 집결지에 모인 탈북민과 중개인들을 대거 체포한 사례도 있다며 공안의 체포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국장은 최근 동남아로 이동하는 탈북민들은 대부분 안가에 장기간 숨어있던 사람들이라며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지금 일곱 달, 여덟 달 된다고 생각을 거꾸로 해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대, 월세 내야지, 뭐 의료비 들어가야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 쉘터가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으면 거기에 몇 명씩만 있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갇혀있는 공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지는지.
김 국장은 단체들이 이런 어려운 처지의 탈북민들을 집중 탈출시키고 있다며 북한인권시민연합도 지난달에 이런 상황에 처한 소수 탈북민들이 동남아 국가로 탈출하도록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중개인 P씨는 22일 BOA에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 잠시 일부 탈북민들을 동남아로 이동시켰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해서 활동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체포 위험 때문에 과거처럼 대여섯 명이 한 조로 움직이지 못하고 한두 명이 여러 도시를 우회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비용이 두세 배로 치솟았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기독교 선교단체인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케네스 베 대표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옛날에 저희가 뭐 보통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중국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는 600만 원 정도의 이제 절반 두 배 정도 비용이 올라갔고 이제는 이제 개인 차량을 통해 가지고 동부삼성에서 남부까지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데 그것도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붙잡히기도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저희는 지금 성공하는 것이 몇 팀이 이렇게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여지면 저희는 이제 움직이려고 좀 그러고 있고요.
많은 단체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모금마저 열악한 상황에서 비용이 치솟아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런 진퇴양난 속에 뚜렷한 해법마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탈북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탈북민 구출 지원 활동을 펼쳐온 디펜스 포럼의 수잔 솔티 회장은 20일 제9회 서울평화상 수상자 자격으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내 탈북민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솔티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북한 당국이 중국의 탈북민 북송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수백 명의 탈북민을 구할 엄청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주의 온정을 보여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가도록 허용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요청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천기원, 두리아나 선교회 대표 목사 등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과거 김하중 전 중국 주재 한국 대사의 탈북민 지원 사례를 적용해 중국 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장기 주중대사를 지낸 김하중 전 대사는 자신의 책인 하나님의 대사와 교회 등 기독교 단체의 특강에서 재임 기간에 탈북민 1,065명을 보호해 한국행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5월에 탈북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하고 굉장한 마찰이 생기고 엄청난 정말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간부들이 와서 대사님 이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드시면 앞으로 한중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중대사로 있는 동안에 천명만 탈북자를 받게 해주십시오.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떠날 때 직원들한테 내가 있는 동안에 본회 탈북자가 몇 명이냐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1065명이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구할 사람은 한국 대사인 자신밖에 없어서 대사직을 내놓고 탈북자를 구할 것이라고 대사관 직원들에게 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편 탈북민 출신 지성호 한국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21일 장하성 주중대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이탈 주민법 4조에 근거해 장 대사와 외교부가 중국에 억류돼 북송을 앞둔 탈북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의원은 국정감사 뒤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을 220명으로 추정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사제에 내몰릴 위기에 직면한 탈북민들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은 통일되면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정부 관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북한 인권유린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웨스턴 켄터키 대학의 국제여론연구실은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 전역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웨스턴 켄터키 대학의 티모시 리치 정치학과 교수는 설문 결과는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과는 무관한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들이 한국의 현 정부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지가 설문 내용의 답변에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0.7%는 한국과 북한이 통일될 경우 북한 정부 관리들이 인권유린과 관련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같은 처벌이 북한 정권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전제했을 경우 인권유린과 관련한 처벌에 동의하는 수치는 7%포인트가량 줄어 63.1%에 그쳤습니다. 웨스턴 켄터키 대학의 국제여론연구실은 일부 한국인들이 통일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복잡하게 할 경우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두 질문 모두에서 과반수 이상의 한국인이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였다며 한국인들은 북한 인권 유린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제여론연구실은 덧붙였습니다. 리치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가 한국인의 북한과 북한 주민, 북한과의 갈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에선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리치 교수는 설문조사의 전체 내용은 아직 작업 중이며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공동조사 불응으로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는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남북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에 발빠르게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공동조사나 남북 간 군통신선 복구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단 북한과의 대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적인 그 환경, 이걸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여론이나 압박을 조성해서 북을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남북 간의 접근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반응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북한 측이 시신을 발견하면 돌려보낼 조치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 시신이 조금 늦더라도 발견돼 그것이 수습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은 저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케 하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피살자 유가족의 주장과는 결이 다릅니다. 앞서 피살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유엔을 통해 북한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일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달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이모 씨의 자진 월북 여부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대북정책 기조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신종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이런 부분들이 등장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북을 돕는 것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스스로의 코로나19 그 외 보건의료 방역 태세를 훨씬 더 강화하는 이런 길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 중심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할 때 북한이 경제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며 모든 것을 닫아건 상황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식량난이 신종 코로나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내년 봄 이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 인도적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지원하는 부분들 외에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인도적 협력 지원에 공감대를 만들어주면 통일부가 힘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으로 WFP의 북한 영유아와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WFP를 통해 지원하려 했던 쌀 5만 톤을 비롯해 현재까지 한국 측에 WFP를 통한 식량 지원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묻는 질문에 과거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 기조를 계승할지 여부에 한국 정부의 대응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동맹의 입장 이런 것들을 많이 존중한다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선다면 그쪽과 얼마만큼 긴밀하게 소통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클린턴 3기라는 표현과 관련해 클린턴 말기 때 대북정책이나 페리 프로세스 등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런 정책들이 합리성이 있으니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리 프로세스는 지난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로켓을 발사하고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미국 내 보도가 잇따르면서 미 북이 미사일 문제로 다시 위기 상황에 빠질 당시 페리 미 대북 조정관이 내놓은 대북 포용 기조의 클린턴 행정부 대북 정책입니다. 페리 조정관은 페리 프로세스를 내놓기에 앞서 북한을 방문해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황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사가 이론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운반할 수 있지만 전염을 일으키기에는 농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비말과 접촉 전파로 확산된다는 의견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가을 첫 황사가 이번 주 한반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황사에 대한 주의를 거듭 강조했죠.
네,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한반도로 불어온 황사에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에 경계를 높였습니다. 21일 조선중앙TV가 방송한 기상수문국이 알리는 소식을 들어보시죠.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에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물질들과 공기 중에 존재하는 비루스를 포함한 병원성 미생물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22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황사에 묻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전파되는 현 실태와 공기 등에 의해서도 악성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다는 자료에 비춰볼 때 황사 현상을 각성 있게 대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최근에는 비상방역법안까지 새로 제정했는데요. 황사에 실려서 코로나가 유입될 가능성도 크게 경계하고 있군요.
북한 당국의 그런 우려는 외교사절단에 보낸 공문에서도 확인됩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외교 공관들과 국제기구들에 황사가 다가오니 실내에 머물고 창문을 닫고 있으라고 강하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권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황사와 함께 북한 영토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라고 외무성이 설명했다고 러시아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또한 청진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에도 북한 당국이 같은 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황사에 섞여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전문가들은 황사가 이론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운반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전염을 일으키기에는 농도가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최근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멀리 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대응의 기술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마리아 반 커코프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se particles, these droplets can be various sizes. They could be larger or they could be smaller. The larger droplets tend to drop more quickly and the smaller droplets can remain suspended.
커코프 박사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작은 물방울, 즉 비말은 크기가 다양하다며 큰 비말은 더 빨리 땅으로 떨어지고 작은 비말은 더 오래 공기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누군가와 가까이 접촉했을 때 전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역시 코로나는 주로 가까운 거리에서 비말이 튈 때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 전파가 더 잘 되는 전염병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수석 의학 담당관인 존 브룩스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COVID-19 is transmitted primarily through respiratory droplets. That means particles that come out into the air and then settle relatively quickly. This is different than diseases like measles.
브룩스 박사는 코로나는 주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비말은 공기 중에서 상대적으로 빨리 땅에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홍역과 결핵은 공기 중에서 오래 떠다닐 수 있다고 브루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오는 비말이 2m 범위 내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남들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때 2m씩 떨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언급한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은 다른 과학자들과 연구진들도 제시하는 부분 아닙니까?
공기 중 감염은 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But it also tells us something about indoors versus outdoors. It's become much clearer now that the circulation and recirculation of air, if you have any degree of aerosolization,
파우치 소장은 에어로졸화된, 즉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미터 정도로 미세한 밀입자 상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면 실외보다는 실내에 있을 때 감염 위험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최근 들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황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섞일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 시절 활동했던 항일 여성 독립투사들의 초상화 전시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이 손바닥만한 작은 한지에
100여 년 전 나라를 위해 삶을 던졌던 여인들의 고귀한 정신을 형상화한 문양을 새긴 문전을 들었습니다. 또 한 손에는 하얀 꽃뭉치를 들고 수줍게 웃으며 춤을 춥니다. 항일 독립 여성 운동가들이 주인공인 넉전춤을 선보이는 양혜경 한국 전통 넉전춤 연구소 소장.
이분들을 그리워하는 이분을 그리워하는 마음.
문전을 태워 하늘로 올려 보내고 살풀이 춤으로 고인들을 기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삶을 바쳤던 순국 인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공연은 춤과 노래로 이어집니다. 한평생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사셨구나. 빼앗긴 조국을 위해 삶을 내던졌던 이들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독립을 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한을 떠올리며 절규합니다. 이 노래는 뮤지컬 가수 유효진 씨가 여성 독립운동가의 길을 주제로 불렀습니다.
제가 하는 여로라는 이 곡을 독립을 하셨던 그 여성 운동가들에게 맞게 가사를 좀 편곡을 해서 부르게 되었는데, 제가 이분들의 자손이잖아요. 실제 자손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처하셨던 상황이나 또 이분들이 받았던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이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을 좀 제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조금 느낄 수 있고, 그나마 제가 노래를 함으로써 이분들의 좀 마음의 고통이 좀 덜어졌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몸짓과 선율은 19세기 말 건축물로 유명한 워싱턴 DC의 홀리처치 내부를 가득 채웠는데, 교회 의자들 위에 놓인 75개 초상화를 감싸 안는 듯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100년 전 함성을 오늘 이곳에라는 슬로건을 걸고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 피워라. 광복 75주년을 기념해 한국에 본부를 둔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사업회가 마련한 이 전시회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존재와 활동을 알리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사업회는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3.1혁명 기념행사,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추모 문화제, 초상화, 역사화 제작과 전시, 학술 연구, 홍보와 출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선 이사장은 VOA에 단체 설립의 목적과 이번 전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간신 여성독립운동가가 제 작은 할머니시고 할아버지가 김학규 장군이라고, 저희 인척관계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고 항일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우리가 36년 동안의 그 해방을 맞기 위해서 남성들만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묻혀있는 거예요. 유관순이라는 한 분만 여성들, 그리고 남자는 한 14,000명쯤으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여성 독립운동가가 왜 유관순만을 기억을 하느냐, 문제의식을 이제 저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읽고는 한 서너 달을 눈이 벗어다녀서 오느라고 너무 기가 막혀서.
단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는 300여만 명으로, 2019년 기준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15,825명, 이 가운데 여성은 477명입니다. 미주 전시에서 소개하는 초상화 75점은 광복 75주년을 의미하는데, 김 이사장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내가 아니면 지나가다 외경을 만나면 젊은 아이들 도망시키느라고 당시 일부러 쓰러져.
돈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야성도 있었거든.
김 이사장은 한국 보훈처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개개인의 활동 내용과 사진 등은 역사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5인 가운데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인 이혜련, 대한여자애국단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차보석, 1942년 워싱턴에서 열린 한인자유대회 연사로 참석했던 공백순 등 미국 내에서 싸웠던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또 김도연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여자애국단 맥스웰 지부 서기, 로스앤젤레스 지부 담당 등 미주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강혜원은 1919년 8월 하와이로 이주한 인물로 캘리포니아에 정착해 대한여자애국단 총단장으로 한인사회 부인운동을 이끌었고 1940년 이후 중국 상하이를 오가며 대한여자애국단, 흥사단, 대한인국민회를 도왔습니다. 항일 여성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송형종 대표이사는 BOA에 전시회에 소개된 75인은 미국과 연관돼 있거나 지명도가 높은 인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의자에 띄엄띄엄 초상화를 배치한 이유에도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 같은 게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자리를 여기뿐만 아니라 객석과 차이 사이에 우리 2020년 오늘을 사는 그 사람들이 앉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연출하는 컨셉이 오늘의 그 지금 뭐 우리 교민일 수도 있고 미국 시민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과 100년 전에 이분들의 가치가 한번 그 공감하는 자리를 연출해 본다는 의미로
돔 형태의 천정 아래 촘촘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으로 둘러싸인 강단 의자에 한 점씩 그리고 수십 개의 의자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관람객들은 안내 책자에 적힌 내용을 따라 이동하며 75인을 모두 만나게 됩니다. 한국보훈처 후원으로 열리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의 첫 미주 초상화 전시회는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모두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뉴욕은 1921년에 창립돼 한반도 해방 전후 한인회와 학생회, 국민회, 흥사단 등 각종 단체들의 집회와 임시 거처로 활용된 뉴욕 한인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1919년 한국의 3.1운동 소식이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했던 도산 안창호에게 전해진 후 미주 한인들을 결집한 1차 한인회가 열렸던 리틀극장이 있는 곳입니다. 김 이사장은 미주 한인사회의 전시회를 개최한 이유 중 하나로 조선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조선 여성 정신적 얘기가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뭐 나쁘다 좋다고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여성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리르수상 같은 사람을 당신 딸에게 보낸 편지라고도 우리나라 지역의 조선 여성들한테 투쟁하는 딸들이 없느냐 이런 글이 나올 정도로 조선의 여성들은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해외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뉴스상에서 편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야겠구나. 역사 속에 묻혀있는 걸 찾아내서 우리가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로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로 다소 우울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존재와 활동을 알림으로써 자부심을 심어줄 목적이라는 겁니다. 김 이사장은 이 단체의 활동은 차세대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한인사회 청년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합니다.
당연하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을 위한 미래가 없어요. 확실한데. 그러면 그 젊은에게는 자기가 뿌리와 자기가 성장 과정과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 대한 것이 자기가 알기 위해서 그걸 모르면 그 역사인데 그걸 모르면 자기 미래가 정확하게 읽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살기는 힘들다. 역사를 알아가지고 자신이 그 다음 발자국을 걷는 것이지 아무리 기술이 조금 해도 역사를 모르지 않고는 그것은 참 힘들다.
3년여 준비를 거쳐 열린 광복 75주년 기념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회 피워라는 지난 9일 뉴욕을 시작으로 21일 워싱턴 DC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BOA 뉴스 장량희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10월 23일 헝가리 시민들이 공산주의 지도부에 대항해 봉기를 일으킵니다. 헝가리 전역이 반란군 수중에 넘어갔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접경지대에서는 국경 수비대들의 찢겨진 제복과 공산당 상징인 붉은 별이 짓밟히고 있다는 방송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반란은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고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유는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담긴 벽보들이 도시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헝가리는 자유가 됐고 접경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1956년 11월 4일 소련군은 2,500여 대의 탱크를 앞세워 부다페스트를 공격하고 헝가리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은 소련군 탱크들과 대적할 상대가 못됐습니다. 헝가리인들은 미국과 서방 세계가 그들을 구원해 주길 희망하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에즈 위기였습니다. 당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소련의 주요 동맹국인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소련 정권에 대항하는 민중 봉기가 발생한 직후 약 8만 명의 헝가리인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헝가리 혁명으로 2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혁명이 끝난 뒤에도 수천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모두 20여만 명이 헝가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1956년 헝가리 시민들의 봉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는 1989년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1942년 10월 23일 버나드 몽고메리가 이끄는 영국군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서쪽의 엘 알라메인에서 독일군을 격파합니다. 이로써 영국은 2차 대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래 독일은 곳곳의 전투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독일군은 전술의 천재로 불리던 에르빈 롬멜 장군의 지휘 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현지 영국군 사령관을 몽고메리로 교체했고 몽고메리 장군은 독일군을 격파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공격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42년 10월 23일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해 독일군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당시 독일의 롬멜 장군이 신병 치료차 독일에 귀국한 상태에서 갑자기 몰아닥친 영국군의 공격으로 독일군은 후퇴의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11월 3일 남아있던 전투 병력을 모두 철수하면서 11일에 걸쳐 지속된 엘 알라메인 전투는 끝이 나고 맙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